제가 조금 지냈었던 이 네덜란드란 나라는 좀 작지만 좀 유명한 게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평균 키가 제일 큽니다. 여성의 평균 신장이 175 이상이고요. 남성들은 한185 됩니다. 튤립도 유명하죠. 또 개혁주의 신학도 꽃피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동성애를 최초로 합법화시킨 나라, 매춘도 합법화시킨 나라, 대마초와 같은 마약도 시켰던 나라입니다. 이 마약을 커피숍 가면은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커피숍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커피는 카페에 가면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가시면요, 한 블럭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블럭이 매춘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또 관광 상품이에요. 그 이상한 광경을 구경을 하는 겁니다. 좀 겁나잖아요. 그러면 한 20유로 한 2만 5천 원 정도 내서 보디가드를 삽니다. 한 1시간 정도 보디가드를 사서 그 이상한 광경을 안전하게 눈으로 한 바퀴 구경하고 오는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대마초는 성인이라면 검사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된 조금 센 마약도 길을 걷다 보면은 막 접근합니다. 너 필요하냐? 너 필요하냐? 마약 소굴 같은데 마약 소굴이 아니고 숙대 앞에 숙대 입구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동성애도 참 빈번합니다. 루메이트가 어느 날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옵니다. 걸프렌드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자입니다. 동성인데 이게 어떻게 거릴까? 내 애인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루메이트들이 다들 웰컴, 컨그레츄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허그를 합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명색에 목사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웰컴. 그래도 목사의 자존심으로 컨그레츄레이션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악하고 음란한 곳으로 좀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서 교육을 할수 있고 어떻게 그런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네덜란드보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성범죄가 더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청소년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돈이 된다고 다 판매하는 성인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도 대한민국이고요. 돈을 남기려고 부실 건축하고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나라도 대한민국이고요. 만몬에 더 사로잡혀 보이는 것도 대한민국이고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월등히 낮은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두곳중한 곳을 택해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지역이 어느 쪽이 롯이 택한 동쪽인 것 같고 어느 쪽이 아브라함이 택한 서쪽인 것 같습니까? 어디를 택하시고 어떻게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2019년 우리에겐 더 어렵고 더 복잡한 선택을 많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럴 텐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참 유명하죠.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주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만 끝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 언약을 받은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언약의 후손, 언약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위상이, 믿음의 위상이 너무 높아서 함부로 부르면 좀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뭐 아브라함 씨, 이 사람, 이 양반이라고 부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아브라함을 감히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도 고작 인간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죄인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 이 사도도 대선지자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죄인인 여러분과 나와 엘리야, 아브라함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사건 주인공의 이름들을 바꿔서를 표현하면 막장 드라마일 겁니다. 성공과 돈에 눈이 먼 남편이 아내를 팔아서 새롭게 이주한 나라에 가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면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화가 분명히 다릅니다. 몇천 년 차이가 있죠. 지금과 똑같은 잣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여러분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그 당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봤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신 못 차리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우르란 땅에서 불러내서 하란으로 이동시키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림상에서 제 왼쪽이죠. 저 왼쪽 편에 아래에 있는 곳이 우르란 땅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있는 곳이 하란이고요. 중간에 있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까지 직선이 아니라 되게 돌고 돌아가는 길 같죠.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 따라 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곳이 있는 곳을 따라서 도시가 생기고 길이 생기고 이 길 따라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동물 이런 다큐나 프로그램 보시면 동물들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물을 찾아 이동하지 않습니까? 물과 식량을 찾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근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살라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 1절에서 하란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단지 무엇을 주시길 위해서 필요한 삶에 필요한 행복하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인류에 약속되는 이 대표 인류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따라서 이동한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자 제단을 쌓습니다. 멋진 성전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단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제단이고 또 쉽게 이동시킬 수도 있는 제단입니다. 이렇게 위로 쌓는다라는 것은 당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이 제단을 통해 아브라함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란에서 아니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라 말씀하신 복주겠다 약속하신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가족은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죠. 12장 10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려고 갑니다. 그런데 12장 10절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어를 찾아보면 주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철저히 자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이동을 하죠. 우리는 이런 말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씁니다. 아니 먹고는 살아야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이집트로 갑니다. 나일강 덕분에 물과 식량이 넘친다라는 그 소문이 무성하던 그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대신에 바로가 제공하는 풍성한 음식과 바로가 제안하는 풍성한 신부 지참금에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 말하고 바로에게 팔아버립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말은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어원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브, 토브, 맞습니다.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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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 토브, 토브. 그 좋답니다. 모세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때문이 아니라 너가 바로의 아내로 가면 그게 좋고 우리가 살 거다. 그게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요, 뒤에 가면 무엇이 좋은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재밌는 건요, 여기서 후대하다라는 단어가 13절에서 나온 그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야타브. 바로는 이쁜 아내를 얻어서 좋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을 얻어서 좋은 겁니다. 정말 좋죠? 서로 윈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토브를 연발합니까? 단순합니다. 돈이요, 돈.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내 노후를 보장시켜 줄 수 있는 돈이요, 돈. 재미난 건 이 토브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창조기사 이후에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말했을 때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을 보면서 좋다라고 했을 그때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창세기를 들었던, 처음 창세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책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구전문학이었습니다. 입으로 말했고 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 때 이야기했던 그 토브가 인간이 죄를 범하자 뭐로 변하냐면 사람이 좋은 것이 좋다라는 그 토브로 변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 마실 것을 쫓아 인생을 살았던 그 옛 모습이 슬금슬금 나오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죠. 특별한 계시인 방법인 꿈을 통해 계시하시는데 더 재미난 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바로를 구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부르죠. 한마디를 합니다. 가라.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라, 약속을 줄 테니까 그 약속 믿고 가라 했을 때 그 가라입니다. 이 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최소 7개, 8개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갑니다. 13장 오늘 읽은 1절에 보니 네게브로 올라왔다라고 그러죠.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네게브라는 이 지명은 마을 지명이 아니라 유대 남부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올라갔던 그 지역을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집트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는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손뼉치면서 와, 하나님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와, 이렇게라도 부자를 만들어주시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음성 듣고 쫓겨납니다. 가라. 만약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면 더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요. 이 나일이 퍼져 있는, 나일강가가 퍼져 있는 더 서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왔던 길로 돌아서 올라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머리를 쓴 교묘한 책략의 결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한 엄청난 재산은 감사의 재산이라기보단 씁쓸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강력하게 금지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리대금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불로소득에 대한 금지고요. 조금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돈, 만몬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신년 대담에서 이 MC가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표현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부동산 투기의 나라입니다.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순 없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경제 논리에 따라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기대되고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매달 많지 않은 금액을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금 이율이 주가 지수에 따라 변동이 되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20%의 수익이 있었는데 20%. 안 놀라시네요. 다들 듣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은 한 3%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순간 제 기분이 막 섭섭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3%, 4%의 이득이 있는데도. 예전에 이제 구역 신방을 하면서 신방을 드리고 이제 다과를 나누는데 그 신방을 허락하시고 초대하신 그 성도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화 중에 10년 전에 구입한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한 두세 배 정도 올랐다고요. 그때 옆에 있던 우리 구역장님이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요, 복 주셨네요를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그럼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 그러면 복이 아닌 걸까요? 복받지 못한 걸까요? 복일 수 있죠? 맞습니다. 복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불어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갑자기 늘어난 재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인생들의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 쳤던 그곳, 아까 그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수년이 걸렸겠죠. 창세기 12장 8절의 그 장소입니다. 바로를 통해 가라고 했던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기서 분명해지죠. 지금 그 순간 아브라함이 가장 예민한 것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늘어난 재산, 통장이 엄청난 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뒤에 루카의 대화를 나누면 이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당시 재산은 자녀들과 가축입니다. 자녀들은, 자녀와 친척들은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가축들은 삶을 보장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6절에 보니 땅에 비해 소유가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대표적인 민족들로 등장하는 민족들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급작스럽게 늘어난 재산으로 인해 가족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건 뭐 이 시대에도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 다툼이죠. 로또 맞으면 여러분 도망가고 이민 가야 되잖아요. 가축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있습니다. 가축이 많으니 어느 집안의 가축에게 먼저 좋은 풀을 먹일지 계속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 우상 섬기는 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는데 우상 섬기는 민족들과 함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는 모든 것이 자신이 믿는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우하굽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룻에게 먼저 주죠. 한쪽은요, 요단강이 흘러서 목초지가 풍성한 도시들이 있고 길이 잘 나 있는 그 지역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입니다. 제가 그 두 지역의 사진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없고요. 한쪽은 사람이 그나마 살만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아주 좋고 한쪽은 조금 덜 좋은 이런 옵션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당연한 대답이 롯에게 나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쪽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게 없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분명해지죠. 이 재산 다 잃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 머리 내 생각 의지하여 애굽 가서 남들 보기에는 부자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피폐해져 온 겁니다.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서 어느덧 나이 먹어 노후 걱정은 없어졌는데 영혼은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온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당연히 롯은 물이 있고 가축 먹일 수 있는 지역을 택합니다. 이 뒤에 보면 한 가지 사항을 가볍게 여기죠. 그 한 가지는 죄성과 악함이 여과 없이 표현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가깝다라는 것을 롯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롯의 모든 신경은 이 가축과 또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이 가축들을 얼마나 잘 물을 먹일 수 있을지, 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를 걱정하지,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과 믿음은 저 뒤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롯이 동쪽으로 가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광야로 갑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상황이 어떻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 롯은 더 살기 좋은 곳을 따라 옮겨 갑니다. 믿음은 없고 약속은 없고 눈에 보이는 이득만 지금 롯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뒷부분에서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동쪽을 택한 롯은 완전히 망했고 서쪽으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택권이 롯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롯이 서쪽인 광야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롯이 서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동쪽을 택해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갔다면 두 사람의 인생이 과연 바뀌어졌을까요? 서쪽으로 간 롯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동쪽으로 간 아브라함은 멸망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말처럼 여러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를 택해야 축복의 땅을 고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선택의 순간에 잘 선택해야 됩니다. 결심할 때 잘 결심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동쪽을 택해서 갔다면,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갔다면 여러분, 그곳의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허락하셨냐면 너는 복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너무나 좁게 생각합니다. A를 택해야 될까요? B를 택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그것이 곧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분 뜻에 순종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을 택하든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을 또 뭐 믿음의 결단을 하면 곧 물질의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물질의 의미 두지 않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들 많이 상담을 합니다. 학교, 직장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 직장 이것을 택하면 이게 좋고요. 이것을 택하면 이게 좋고요. 하, 너무 고민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수 잘 믿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을 선택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학교, 직장, 거주지를 택할 때 내 생각에 좋은 것만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신앙은 믿음의 고백은 몇 번째인지 여러분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어떤 곳이 나를 통해 복이 되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통해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정치가이자 위대한 칼빈주의자가 140년 전 제가 위에서 많이 계속 설교했던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네덜란드의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 땅을 위해 울고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안달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복임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펼칠지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영역이고 바로 그것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4년 전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죠. 부산 외국어대학교 신입생들 9명이 오리엔테이션 중 철골 구조가 무너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숨졌던 고혜륜 양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학생의 보상금을 학교 장학금으로 내놓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연을 알아본 즉 이 학생은 참 예수님을 잘 믿어왔던 학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부산 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지원했는데 이 아랍어과를 지원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랍니다. 아랍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고향의 부모님은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 못하지만 딸이 생전에 꿈꿨던 생각과 비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바라면서 그 모든 보상금을 학교의 장학금으로 보냅니다. 참 혜륜 양의 선택의 중심에는 취업 성공이 아니라 복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 중심엔 복음으로 남고 하나님께는 영광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 이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선택하시고요. 또 수많은 곳을 밟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방에서부터 일터, 교회, 모든 모임에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고요. 그곳에서 복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밟게 될 목포, 장흥, 통영, GOP 수도권의 수많은 교회들, 일본, 대만, 캄보디아, 미얀마, 레바논, 인도와 네팔과 레바논과 그리고 쿠바까지 복음 들고 복된 자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 하신 주 우리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주님을 아신 주, 오신 주님을 아신 주, 내 너를 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18년도 수요 1부 예배까지 기도하시는